제가 몇 차례 인용을 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안토니 로빈스라고. 안토니 앤서니는 줄이면 토니라고 하죠. 이 토니 로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위를 깨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 암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저 책은 여러분 속에 누구도 예외 없이 거인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경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10개 중에서 9개를 낭비하고 천국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개를 낭비하는데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잠들어있는 거인이 깨면 그거를 활용하거든요. 대단한 공헌을 할 수 있고 살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천재도 10개 중에 7개를 낭비한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거인 깨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금방 아시겠죠. 안토니 로빈스는 그냥 고물차 타고 다니면서 빌딩 청소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빌딩 청소부가 천한 직업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거인을 깨우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가 빌딩 청소를 하면서 동기 유발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모티베이션. 동기 유발은 말이 좀 힘들지만 여러분 속에 뭐 해야 되겠다는 의욕의 발동을 건다는 뜻이죠. 그런 동기유발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에게 발동 거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동기유발에 대한 책들을 다 사서 봤어요. 그리고 그 동기유발에 대한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또 동기유발 강사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을 일일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만나주지만 제일 유명한 사람부터 만나버리면 덜 유명한 사람은 제일 유명한 사람 만났다고 하면 다 허락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유명 강사를 만났다. 그걸 10년을 계속한 겁니다. 10년. 10년을 계속하는 동안에 이 안토니 로빈스의 거인이 깬 거예요. 책을 통해서 깨고 강의를 통해서 깨고 만남을 통해서 깼다. 그럼 책이든 강의든 만남이든 전부 누굽니까? 책에 스승의 글이 들어있잖아요. 강의에 스승의 말이 들어있잖아요. 만남은 스승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승을 만나서 깬 거예요. 깨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헬기를 타고 자신이 청소하던 빌딩을 빙빙 돌았어요. 왜냐하면 옛날 생각하려고 빙빙 돌고는 자신이 하는 강의장으로 가는데 강의장이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7,000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강의장까지 가는데 1마일, 1.6km나 차들이 몰려 있었으니까, 밀려 있었으니까.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동기 유발 강사가 된 거예요. 그분이 쓴 게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겁니다. 저는 저 책을 정독을 했고 또 몇 차례 인용도 했는데 스승이 하는 일이 뭐냐? 거인 깨우는 거예요, 거인. 여러분 스승 그럴 때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님은 스승이에요. 조부모도 스승이에요. 선배도 스승이에요. 목회자도 스승이에요. 순장, 교사, 각 분야의 생명사역자 다 스승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깨워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깨워주는가, 깨우쳐주는가. 이 사람이 깨우쳐지면 그러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도 만끽을 하게 되고 사명도 마음껏 감당하니까 살맛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윗은 깬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깼을까? 다윗이 깨고 나니까 대단한 지혜를 얻게 됐어요. 지혜의 거인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난 겁니다. 깼다. 다윗이 깼다. 그러니까 지혜의 거인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다. 그런데 다윗 속에 있는 지혜의 거인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됐는가?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오는데 119편 98절 아까 읽었지만 원수보다 지혜롭게 됐다고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 원수보다 지혜롭다는 말에 유의해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만 우리를 해치는 원수, 대적, 경쟁자,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못 살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걸리도록 올무를 놓아요. 우리가 빠지도록 함정을 파놓아요.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발전하고 승진하고 뭐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막으려고 그래요. 빨바버리고 자기들이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원수들이 그렇게 할 때 꾀를 쓰거든요, 꾀. 꼼수를 쓰거든. 요즘 막 가짜뉴스가 전국을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만이 아니에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려고 하면 이 원수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가면 바로 대통령 될 거다. 예, 착각하지 마세요. 수도 없는 원수들을 만나서 그 원수들의 꼼수를 이길 만한 구단이 돼야 돼요, 구단. 그래야 자신이 목표로 삼고 있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당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원수보다 지혜롭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드라마를 혹시 보십니까? 제가 드라마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드라마만 보시나? 이러는데 저 드라마만 보는 거 아니에요. 아침 식사할 때 보는 거예요. 신문 읽으면서 보는 거고. 근데 드라마를 본 소감이 뭐냐? 드라마를 보면 말이 쉬워져요, 제 말이. 제가 20년 전에 여기서 설교할 때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여기 사랑의 교회에서 그 2년 동안 거의 뭐 담임 목사처럼 대배 설교를 하다가 내려올 때 옥하는 목사님이 권 목사님 거기 내려가서 절대로 설교 수준 낮추지 마세요, 낮추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 수준 안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데 이제 세월이 갈수록 말이 쉬워지는 거예요. 신학자의 논문 쓰는 듯한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쉬워졌냐? 드라마 봤기 때문이거든, 드라마. 드라마 보고 힘들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쉬워요. 다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 말이 참 쉽고요. 재미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요. 근데 드라마 등장할 때마다, 드라마 시작할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주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악역이 나오죠. 악역. 악역이 없으면 드라마 안 봅니다. 재미없어서. 드라마 재미있게, 인생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악역 노릇할까? 너 그럴 필요는 없고. 악역이 늘 등장하는데 악역이 등장해서 주역을 괴롭혀요. 처음에 괴롭힐 때는 여러분 보시면서 안타까워요. 아이고 참 안타깝다. 근데 첫 번째 안타까웠는데 그 다음 날 드라마 볼 때 그 안타까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면 작가 다 굶어 죽습니다. 점점 더 안타깝게 만들지. 막 여러분이 안타까워서 막 견딜 수 없도록 만들고요. 뭐 오늘 어떻게 됐을까? 오늘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또 안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자, 끌고 가야 돼. 그래, 돈 버는 거예요.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처음에는 안타깝다가 나중에는 안타까운 게 아니고요. 착한 사람이 악인에게 당하는 모습을 계속 보면 착한 사람 보고 안타깝다가 나중에는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 미워져요. 뭐 저 착해 빠져가지고 말이야. 착해 빠져서 바보처럼. 여러분 착해야 되지만 착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과 접속되는 거예요.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과 접속돼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니까 착한 의인이 되죠. 근데 의인으로서 악인을 끊임없이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악인을 끊임없이 대할 때의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바로 살고 착하게 살지만 착해 빠지지는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자꾸 당하거든. 악인한테 착한 사람이 당하고 당하는데 저 바보 왜 당하지 왜 당하지 한다. 나중에는 말이죠 막 신문을 던지고 싶어요. 텔레비전을 뚫고 보시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워요. 그렇게 끌고 가서 마지막에 탁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왜 화가 납니까? 여러분이 당해봤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당했던 모습을 보고는 화를 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악인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이 세상에 내보냈을 때 얼마나 많은 악인들의 함정과 올무에 걸릴까요? 빠질까요? 그게 제일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면 원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안 당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접속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전달함으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악인들에게 안 당하는 원수보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든지 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견뎌내는 거예요. 원수보다 지혜롭다는 게 그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119편 99절에 보면 스승보다 지혜롭다 그랬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자, 여기 보면 명철함이란 명철도 지혜입니다. 지혜가 스승보다, 모든 스승보다 낫다. 이 스승 그러면 요즘 같으면 많이 공부하고 또 교수 자격증을 따고 경험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다윗 시대의 스승은 그냥 뭘 많이 공부했다는 것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많이 깨우친 사람을 말해요. 옛날 말로 현인이죠, 현인. 그 사극에 보면 책사가 있잖아요, 책사. 책사는 왕 옆에 붙어서 전쟁할 때도 적군에게 당하지 않도록 아주 기기묘묘한 술책을 제공하는 사람이죠. 이쪽에 2만 명 있고 저쪽에 1만 명이 있어도 2만 명이 1만 명에게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지혜 없으면 매복당한 적군들한테 그냥 당해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적군의 작전을 미리 다 알고 헤아려서 왕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책사입니다. 여기 나오는 스승입니다. 스승. 스승은 대단한 존재죠. 다윗에게 있어서 스승이 누구였느냐?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책사였어요. 근데 책사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말하면 신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신의 소리. 요즘 식으로 말하면 귀신만큼 안다면 귀신처럼 한다 이러죠. 귀신처럼 한다. 그렇게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모든 스승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깼기 때문이거든요. 지혜의 거인을 깨웠기 때문이에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9편 100절에 보면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게 노인보다 낫다. 이 노인은요, 겪어서 터득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겪어봐야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뭐 젊은 사람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별 수 없습니다. 살아봐야 하는 거거든요.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옛날 교수로 있을 때 봉천동에서 사당동에서 봉천동으로 넘어가는데 고갯길이 고갯길 넘어서 봉천동 낙성대 쪽으로 가는데 그냥 보통 운전하는 대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그래도 속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가는데 갑자기 이쪽 옆에 주차되어 있는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 두 대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데 어린아이가 제가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차와 차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팍 튀어나오는데 제가 막 깜짝 놀라서 쥐야! 그러면서 이게 핸들을 이때 꺾었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꺾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눈에는 그 아이가 차 밑에 깔린 것 같더라고요. 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싶어요. 쥐악! 근데 막 쥐악! 그러면서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막 바로 스톱을 하고 나가보니까 아이가 차에 안 부딪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이후로는요, 그 길 올라갈 때는 절대로 빨리 가지 않습니다. 살살 갑니다. 겪어봤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운전자가 경찰에게 걸렸어요. 경찰이 적신호에 지나 빨간 신호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운전자를 본 거예요. 차를 스톱을 시켜놓고 경찰이 운전자에게 인사를 하고 격려를 하고 신분증 좀 봅시다. 신분증을 보여주니까 경찰이 묻는 겁니다. 적신호 못 보셨어요? 운전자가 대답하는 걸 봤습니다. 경찰이 묻는 거예요. 봤는데 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적신호는 봤지만 경찰은 못 봤거든요. 당신을 못 봤거든요. 내가 당신 봤으면 피했지. 당신을 못 봤거든요. 자, 경찰이 안 보인다고 적신호 무시하고 가는 게 지혜입니까? 오래 살아본 사람은 경찰이 안 보여도 적신호를 지킵니다. 겪어봤거든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딱지가 날아오는 거예요. 8만원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겪어본 거예요. 이런 이 지혜, 노인의 지혜를 젊은 사람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초등학교 안 나오신 노인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살아보셨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할머니의 지혜가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물론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 스스로 한글을 읽히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묵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혜가 넘치는 분이다. 지금 생각해도 지혜가 넘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 늘 제가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면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려서 고생은 금주고도 못 산다. 아이고,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 말씀하시고 어려서 고생은 금주고도 못 산다. 그럼 고생스럽다는 말도 못하고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 고생은 금지고도 못 산다는 게 뭡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살아본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속담이에요. 속담. 그게 대단히 힘이 있는 말이거든요. 어려서 고생해보면 나중에 고생해도 고생을 잘 감당하고 이겨낸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 지혜입니다. 지혜.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로 지혜로워요. 근데 이런 지혜, 노인의 지혜죠. 다윗은 자신이 노인보다 더 지혜롭다고 대단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었을까 하는 거죠. 이 지혜를 얻으면 사람이 살맛이 나요. 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고 자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 원수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을 다 제치고 올라가니까, 공헌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얻을 거 얻으니까, 행복하게 사니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 때문이거든요. 말씀.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단순한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창조주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는 사람들 뭐 큰소리 뻥뻥 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코로나 바이러스 나노 밑으로 본다 그러죠. 밀리미터에 뭐 100만 분의 1, 10만 분의 1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나노 밑으로 봐야 할 핵 세포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가요? 아무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표현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성경을 깨우쳐 주는 거는 아이들의 지혜의 거인을 깨우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손자, 손녀들, 자녀들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게 했을 때 그 손자, 손녀,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굉장한 지혜가 생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서 전도사님으로 주일학교 학생들 다 모아놓으시고 늘 성경을 가르치시기 전에 출석 부르세요. 최모 이렇게 불러요. 딱 부르면 자기 일주일 동안 읽었던 책 성경 몇 장 그런다 말이에요. 최모 그러니까 그 친구 항상 350장 이러더라고요. 일주일에 350장을 읽었대요. 진짜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권상수 그러면 270장 이랬거든요. 일주일에 270장 정도 신약 전체죠. 그렇게 읽어낸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냥 읽어냈는데 그때 그 성경을 많이 섭취했던, 하나님 지혜를 많이 섭취했던 것이 다 나오거든요. 다. 그냥 그대로 바깥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지혜의 거인이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도 다음 주에 준다 그러면 아이들이 치료사 못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나눠져 버리니까 1등 뭐 연필 몇 자루, 2등 몇 자루. 아, 그게 동기유발이 돼서 성경을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매주 한 구절씩,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매주 한 구절씩 성경 암송한 것을 체킹하는 거예요. 매주 한 구절씩, 매주 한 구절씩 하나님의 지혜를 제가 섭취하는 거죠. 이 말씀이 엄청난 이 거인을 깨우는 방법이라고 봐요. 거인을 깨우는, 지혜의 거인을 깨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에, 조금 눈뜨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 성경 암송을 시켜야 돼요. 시편 23편 암송시키고 1편 암송시키고 또 주기도문 암송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면 아이들이 나중에 지혜의 거인이 깨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동거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말씀과 같이 사니까 이렇게 지혜로워지는 거죠. 119편 97절 있는데 97절을 제가 보겠어요. 97절 아까 읽었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종일 작은 소리로 묵상합니다. 중얼중얼중얼 하면서 묵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과 같이 사는 모습이에요. 묵상이라는 건요,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가는 방법이거든요.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운반하는 방법이 묵상입니다. 묵상,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자꾸 생각하면 이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 속에 소화가 돼서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는데 이게 깊이 새겨지면 조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들과 학생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그들의 일생을 움직이게 돼요.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뛰어난데 시편 119편 1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계명들이 말씀이에요. 여기 뭐 주의 계명들, 율례들, 증거들 전부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금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고백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세요? 말씀 한마디가 금괴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지혜의 거인을 깨우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면 그것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 중요합니다. 묵상. 다윗이 말한 대로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이 말씀에 재미를 못 붙인 것은 묵상을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맛이 나요. 맛이. 말씀의 맛이 좋으신 하나님의 맛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말씀 맛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 제 목회하는 비결은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생각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전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차있죠. 말씀이 꽉 차 있으니까 뭐 상담을 하든 교육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원고 없이 그냥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우게 되는 거예요. 깨우게. 이게 말씀과 동거하는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럴 때 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같이 거해요? 같이 동거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받는다. 원하는 게 전부 하나님 뜻이니까, 말씀과 동거하니까 원하는 게 전부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깼는가라고 할 때 말씀과 동거했다는 것이고 또 악행을 혐오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에 어긋나는 악행을 혐오해야 돼요. 혐오. 악행을 사랑하고 달콤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터넷에 떠있는 잘못된 매일이 달콤하게 생각하면 빠지지 않습니까? 그걸 혐오해야 되거든요. 혐오. 사람은 혐오하면 안 되지만 악행은 혐오해야 돼요. 이거를 101편에 10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1절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모든 악한 일체의 악행 아니, 혐오하는 거예요. 혐오. 사람이 혐오하면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달콤해 보이는 거 지금 당장 받아 먹으면 내가 막 아주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망하는 길이라면 아, 혐오해 버리는 거예요. 혐오. 동성애하는 사람,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왜 이태원에 가는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왜 우리의 쾌락을 놓쳐야 하느냐? 누가 보상해 주느냐? 그거 생각해 보세요. 쾌락을 놓지 않냐? 그 쾌락을 놓치는 거 나쁜 쾌락 놓치는 거거든요. 거기 빠져 있으면 다 망가져버리거든. 인간이 끝나는 거거든. 근데 그것을 즐기기 때문에, 그걸 달콤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모든 일체 약한 길을 딱 혐오해버려야 돼요. 제가 예전에 밀집을 가지고 불을 지피고 있는데, 밀집 보셨어요? 밀집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 난 거 가지고 불을 떼니까 밀집 꽁무니에서 연기가 나온단 말이야. 연기 나오는 걸 보는 순간에 저 건너편 마을에 아저씨 담배 피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집 몇 개만 딱 잡고 입에만 대면 담배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입에 대려고 하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 말씀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끝나버리는 거예요.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담배 안 피우죠. 에이 목사님 담배 피우는 게 뭐 그렇게 죄예요? 예, 몸을 망가뜨리니까. 하나님 주신 몸을 망가뜨리니까. 악행을 혐오하지 않으면요 이기지 못합니다. 혐오해야 됩니다. 혐오. 104절 보세요.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겨내려면, 이 말씀대로 안 사는 삶을 이겨내려면, 죄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혐오해줘야 돼요. 혐오. 그게 아주 미워져야 돼요. 미워. 내가 왜 거기에 빠졌던가, 내가 왜 거기에 빠졌던가, 내가 왜 망하는 길에 들었었던가, 10년이나 내가 망가졌던가, 이단에 들어가서 혐오해야 된다고. 혐오. 근데 처음부터 혐오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처음부터 혐오 안 하고 있다가 10년 동안 단에서 이단에 들어가서 다 망가지고 난 후에 혐오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10년의 젊은 인생을 이단에 망가뜨렸다. 악행을 혐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행을 혐오하면 지혜의 거인을 깨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시편 119편 102절 보십시오.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설명하고 있죠. 102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편 보세요. 3절 보세요. 주의 말씀의 빛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다니이다.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대로 산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 한번 해보면 맛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말씀의 맛을 알아요. 맛을. 근데 그 맛을 자꾸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너무 달아요. 꿀보다 더 달아요. 제가 말씀을 왜 자꾸 묵상하느냐 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지혜를 자꾸 얻는 거예요. 설교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생활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묵상하면 말씀이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달콤해요. 정말 꿀송이보다 달고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안 하니까, 말씀을 묵상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맛을. 말씀은 던져놓고 사니까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모르니까 말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을 때뿐이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뿐이고, 나가면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그냥 여기 터지고 저기 넘어지고 여기 당하고 저기 당하고 지뢰밭을 밟고 지나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생활하면 돼요. 제 말씀대로 생활하면 지혜의 거인이 깨어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맛나게 하는 지혜의 거인이 깨는 것을 처음 했다고요. 자, 여기까지 놓고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났다, 지혜의 거인이 깨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스승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이 스승이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선생님이시란 말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배우는 재미를 깨우치셔야 돼요. 아무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분인데 전혀 내한테 체감이 되지 않는 분인데 그분의 교육을 받고 있는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스승이시라고요. 말씀이 교제라고요. 교제. 하나님이 스승이시고 완벽한 삼일체 하나님이 스승이시고 말씀이 완벽한 교제예요. 지혜의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우실 때 최고의 스승으로 다윗을 깨우실 때 말씀을 교제로 사용하셨는데 사람을 통하셨어요. 사람. 사람을 통해서 깨우셨어요. 다윗을 깨운 사람이 누구냐? 나단이죠.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난 후에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청부살해하고 난 후에 또 바세바를 유부녀 탈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후에 나단이 왔지 않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와서 폐하 어떤 사람은 부자라 막 양과 염소가 너무너무 많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양 새끼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에서는 암양을 딸처럼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자고 품에 안고 살았어요. 근데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그렇게 무수하게 많은 양을 한 마리 잡지 않고 여기 가난한 집에 암양을 뺏어 가지고 와서 그걸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말이에요. 어디 그러시냐고. 그럼 빨리 처치해버리라고, 죽여버리라고, 그리고 네 배나 갚도록 해라고. 그때 나단이 폐하, 폐하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거 얼마나 깨우는 겁니까? 얼마나 깨우는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보통 왕이라면요, 여봐라 저놈의 목을 쳐라, 당장 하옥시켜라,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자, 트럼프가 이 말을 듣겠어요? 문재인이 듣겠어요? 아베가 듣겠어요? 시진핑이 듣겠어요? 자기 잘못을 딱 그 앞에서 지적하는 사람 듣겠어요? 여러분 듣겠습니까? 힘이 있는데 그거 드러낼까요? 그걸 드러낸다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드러내. 그 아픈 말을, 하나님의 아픈 말씀을, 충고의 말씀을,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깨우침을 받는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는 사람이에요. 충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 싫은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단을 통해서 깬 겁니다. 깬 겁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깨우쳤어요. 대단한 지혜의 거인으로 만들어냈어요. 제가 볼 때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저를 깨운 선생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 할머니도 저를 깨우셨고 저희 아버님도 저를 깨우셨고 또 저희 아내도 저를 많이 깨워주고 특별히 예전에는 설교하러 올라갈 때 말이 막 따발총 사격 같아가지고 빨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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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집사람이 여보 천천히 천천히 아직도 들려요. 천천히 지금 천천히 하는 겁니다. 천천히. 그러다가 또 급하면 막 빨리 가죠. 우리 아이들이 저희 스승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지금 시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가르쳐주는 선생. 또 지금 시대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가르쳐주는 선생.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저희 스승들이죠. 당회 할 때 아주 이 말 저 말 하시는데 굉장히 지혜로워요.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지혜로워요. 배울 게 많아요. 우리 교육자들 전부 저의 스승이죠. 많이 깨우쳐줘요. 저를 괴롭히신 분들도 저의 스승이에요. 제가 고난 중에도 환희의 목회를 할 수 있게 한 스승이에요. 아픔이지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검정고시 학원의 선생님이 제 영어에 대해서 깨워주셨더라고요. 제가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하고 아버님이 개척교회 하시느라고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못 들어가고 검정고시 학원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더니 영어 선생님이 계시는데 영어 선생님이 칠판에 썼어요. 뭘 썼는 거 하니까 For man, 인간에게 있어서 no problem, 어떤 문제도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than that of freedom and happiness, 자유와 행복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예요. 이걸 딱 써놓고 설명하는데 저기 that라는 지시대명사를 설명하더라고요. 앞에 problem 문제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 없이 대명사 that를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설한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말이 재밌게 For man, no problem i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freedom and happiness. 이렇게. 그 첫 번째 강의 시간이 제가 깨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영어의 재미를 느꼈단 말이에요. 딱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당시에 메들리 삼위일체를 3개월 만에 거의 다 외워버렸어요. 어휴, 권성수 머리 좋네.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도 발동만 걸리면 해냅니다. 3개월 동안에 3년치를 해버립니다. 3년치를. 발동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 제게 깨워주신 스승이에요. 참 감사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김명혁 교수님께서 유학도 갈 수 있도록 자극을 해주셨고, 또 신학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첫 시간 강의 균형 한쪽으로 가지 마세요. 치우치지 마세요. 근데 제가 평생 신학의 균형을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또 가는 목사님 직접 강의를 뭐 목회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목회한 건 아니지만 오 목사님 몸이 아프실 때 제가 대배 설교를 격주로 해서 거의 1년치 목회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본 것이 있어요. 야,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구나.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스폰지다 스폰지. 지금 동신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스폰지다 스폰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쭉쭉 받아들일까? 그리고 여자 순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새벽 3시라도 교인이 어려움이 있으면 쫓아갑니다 그래요. 그때 내가 확 뒤집어졌죠. 야, 세상에 순장이 교인이 어렵다고 새벽 3시에 쫓아가는 이런 순장이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가. 그래서 제가 오카르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 훈련 목회를 배운 겁니다. 참 감사하죠. 학문의 이 지혜가 깬 거는 웨스트민스터,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갔을 때 버네스 포이트레스라는 교수님이 CIT 캘리포니아 그 공대 1등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버드 수학 박사인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정말 정말 천재. 저도 공부 못하는 사람 아닌데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 처음 봤어요. 대단한 분이 지금도 하여튼 그분 만나면 막 가슴이 썰렁합니다. 하도 대단히 날카로웠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할 때 책을 통해서 막 저의 지성을 깨워주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강 원고 없이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는 게 다 그분에게서 온 거죠. 굉장히 깼어요. 확 깨더라고요. 지성을 깨워줬다 진짜. 딱 건드려준 거예요. 날 깨워주신, 저를 깨워주신 스승님들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스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존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은혜를 갚아야죠. 뭐 돈으로 갚는 거 꼭 그렇게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카톡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전화 한번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감사를 전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스승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귀한 줄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최고의 스승 아닙니까? 최고의 스승으로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추어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약동화 흘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시공하시고 성령님께서 입주시키시는 이 놀라운 이 지혜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스승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Teacher Appreciation Day, 영어로는 보니까 스승의 날을 Teacher Appreciation, 그 가치를 인정하는 이런 뜻이죠. 스승의 가치를 인정하는 날 이런데 전국의 올해의 스승들 다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뒤에 그들이 서 있는데 그 자리에서 5학년 때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흑인이고 아마 백인들이 다 있는 클래스에 딱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딱 부르더래요. 그때 막 자기는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서 막 숨고 싶었다고. 그런데 그때 그 좀 불편한 경험을 통해서 그 선생님께서 자신이 오바마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대요. 영어로는 feel special. 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내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줬다는 거예요. feel special.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가르쳐 준 것이 공감이래요. 공감. 사람들과 공감해라.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늘 가르쳐 준 것이 공감인데 그 선생님이 공감을 가르쳐 주대요. 공감.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딱 들어가서 앉아서 근무할 때 첫 번째 생각이 공감이래요. 공감. 누가 들어와도. 여기 지금 누가 들어와도 나는 공감이다. 공감한다고 공감한다. 이거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배운 거, 어머니한테 배운 거, 선생님한테 배운 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량이 대통령까지 갔다고. 대통령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읽고 선생님이 펑펑 울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공공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누구누구예요.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에게 많은 선행과 베푸심을 보고 저도 커서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화를 내실 때는 엄청 무섭지만 그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이 저희를 좋아하시는 것 같이 저도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도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보니 감사할 게 참 많네요. 크리스마스와 어린이날 등 기념일에도 저희에게 기쁨과 선물을 주셔서 감사해요. 6학년이 되어서도 선생님이 저의 담임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선생님은 정말 정말 100% 좋은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꼭 예수님 같아요. 저희를 위해 기도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 같아요. 빵과 포도주를 예수께서 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과자와 음료를 주셨잖아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거 읽고 선생님이 펑펑 울었다 그래요. 이게 보은입니다. 보은. 은혜 갚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선배, 스승, 순장, 목회자. 이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맛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우침을 받고 있어요. 이 메커니즘을 분석해 보면 스승이 학생을 깨우고 학생은 스승에게 감사하고 보답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학생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깨우시면서 그 속에 있는 거인을 깨우시고 그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큰 인물이 돼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스승에게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아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가정에서와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에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